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였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피조세계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속받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그분의 메시아사역을 이해될 것인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기록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들을 통해서 본래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 뜻이 이 시간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궁의를 베푸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참된 뜻들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봉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를 한두 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신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라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야는 웬일인지 예수님의 생애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잡혀 죽이시기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일었다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초반부와 후반부 각각 두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성전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한 번 제지했다고 해서 근절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초반부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도 있었던 그런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두 번이라는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신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두 번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장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전기문처럼 보이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자서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누가나 마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책보다 어려운 책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연대기 순서로 기록해가지만 그러나 연대기 순서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조금씩 문맥에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에서 6장에 나타나죠. 산상수훈의 중간에 나타나요. 그러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1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의 가르침을 요구했을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도 그 전후 문맥이 다르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신중하게 살펴본 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신약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신약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당시는 각기 다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죠. 지금도 보편적 교회가 한 장소에 다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 마태 등등이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의 정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동체와 신자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기록되는 과정 안에서 일하는 차이는 오히려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것이지 오히려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같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짠 게 아닌가, 조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청중에 따라서 진술 방식이 달라지고 같은 예화를 사용해도 그 예화를 사용하는 때가 다르고 그 문맥이 다른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써나갈 때 단순히 그냥 회계라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저술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서를 받는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각각 복음서를 진술했다고 볼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을 이해할 때 성경 독자인 우리는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도 이해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도 이해되는가 하면 그 복음서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 요한,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마가 이 복음서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살펴봤지만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각각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배려한 것입니까? 우리를 배려한 것인가요? 물론 우리를 배려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첫 번째 최초 독자의 형편, 즉 헬라화되어 있는 이들이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이것이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다는 것은 이 복음서 자체가 단순히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전할 내용을 진술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편지를 써도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형편과 정황을 헤아리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도 이런 내용들을 헤아려서 복음서를 진술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진술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다 쓴다고 하면 이 세상에라도 책을 둘 정도로 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서 이처럼 몇 가지 핵심적인 표적 사건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할 때 복음서 기자가 공관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에 기록했는데 왜 요한은 이 전반부에다가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는 그 의도를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간에 복음서 저자들이 이런 의도와 뜻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때 그리고 복음서가 연대기적 순서로만 일률적으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다른 공관 복음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행하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토대요 삶의 근거지요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포로 사람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금을 타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후반부에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을 전반부에다가 위치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취요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한번 딱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진술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서 초반부에 위치해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복음서를 진술하는데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핵심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이 복음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요한 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표적으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죠? 기록자인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장 18절을 보시면 이 표적이라는 말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죠.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달라요. 가나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장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음악적으로 단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일에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나의 때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라고 말씀했죠. 2장 초반부에서 그죠? 영광을 나타내신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성천이죠. 그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좀 더 분명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 1절부터 2장 후반부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주제라고 말해요. 이 내용을 놓쳐버린 채 치유사역을 이해하면 치유사역이 뭐가 돼요? 또 치유사를 행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궁극적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닌 인간의 실존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배나 부르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그냥 이루시게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아요. 대개 본문에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대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교회 상업주의를 금하는 근거구절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근거로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향이 이 시대에 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저희 청년부의 어느 자매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혁교회를 이루셨던 분인데 아주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갔는데 어떤 일 때문이었는가?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으로 아주 어림을 겪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사업의 은사가 있으셨든지 코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 한 발을 들여놨다가 두 발을 다 들여놓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구호단체도 아니죠. 그죠? 밥퍼주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상업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는 메시지 전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날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교단 안에도 참 큰 교회인데 이 복지사업에 교회가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으로 상당히 교세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복지기관들이 막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먹고 사는 식구들이 한 2, 300명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목회,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 참 목회 잘한다, 교회를 잘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물질의 이익을 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입한 책 중에 잘 읽지 않았는데 제목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안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식회사 대 하나님의 교회. 책 제목이에요. 교회 주식회사 vs 대 하나님의 교회. 뭘 말하라고 싶은 것이죠? 점점 상업주의로 치우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본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뭐 크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면서 그냥 대충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책들이 있다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가 상업주의로 상당히 치우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책들을 보면 바로 이런 교회 상업주의를 질타하는 근거구절로 꼭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의 경내에 있었던 장사들을 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 또 그런 메시지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쨌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 곳에서 절기를 닥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부터 염소를 끌고 서울까지 온다는 거 아마 끌고 오다가 염소가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희생제물로 바꾸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반세겔 유대 남자들은 성전에 세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 화폐는 부정한 것이어서 그 당시 순도가 높았던 이 두로의 세계를 가지고 성전 세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 돈을 갖고 왔으니까 돈을 당연히 바꾸어서 성전 세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편의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전 경내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일을 했지 실제 예배드린 장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편의상 그들의 필요를 제공한 이런 일 그래서 이런 일이 점점 계속되다가 결국은 주기 전도되어버려서 이제는 교회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나요? 중세교회 면제부 판매로 드러났습니다. 면제부도 어떻게 팔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팔게 된 게 아니에요. 성지에 가가지고 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 성지로 갔다가 오는데 바쁘다 보니까 일이 있다 보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 보내가지고 가져오면 그 돈을 주고 산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당신의 죄도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도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진척의 과정 안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나중에 아주 기형화된 그런 형태의 교회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들이 희생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들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묵인되다가 결국은 이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 후반부를 보면 군병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멜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고 주여 안녕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지요? 너희가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양처는 침묵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상황을 막 뒤집어 엎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가 주께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님의 마음에 의분이 가득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3절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양과 염소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돈을 쏟으신 일도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말한 일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행동은 사인 액트라 그래요. 사인 액트가 뭐죠? 행동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그죠? 예레미야가 단지를 깨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토판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만들어서 막 공격하는, 그래서 흡사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무슨 이 장난감 병정 놀이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런 행동은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처럼 노끈을 만들어서 제사용 짐승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이들과 한전상들을 쫓아내신 것도 이런 차원에서의 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예언서의 성취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찾기 어렵지 않죠. 예. 구약성의 후반부니까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읽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21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상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 상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나 그 다음에 소치나 구별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성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왜 앞에다가 적어 놓았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는 행동으로서의 예언이었음을 사도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쪽에다가 적어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희생제사와 관련된 어떤 상관에도 불필요한,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제물이 뭐가 필요 있으며 무슨 세를 또 낼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 시위하시는 방식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사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성질을 부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상업주의에 대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행동을 했은 것만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결국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적 방식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해서 본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신 것이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서 뭐라고 그러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니 소와 양을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비둘기 파는 사람, 왜 비둘기에만 굳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것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뭘 가리킬까요? 비둘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다른 어떤 것이 뭘까요? 아마도 새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양은 그냥 쫓아낼 수 있지만 비둘기는 그냥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복수 단수를 아주 세밀하게 가렸습니다. 그냥 대충 쓰지 않아요. 그 상황을 분명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란 것은 비둘기와 새장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과 짐승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왜 이처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소와 양, 그 다음에 환전상들이 왜 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 다 가지고 가야 됐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도 나타나죠. 주님께서 12살 때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고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그죠? 왜 네가 이랬느냐, 따라오지 않고 막 화를 냈죠. 책망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본인의 집입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으니 예수님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의 집은 곧 자신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은 또 곧 자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에 돌아가지고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으로 주체로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잘 알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11절 끝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은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일을 했던 그리고 이 일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은 어머니고 그 다음에 연회장이고 그 다음에 하인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 정작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누구냐? 제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한은 이 내용을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시편 69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 보시면 내러티브라고 말해서 어떤 사건을 소술해 가다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자인 요한 자신의 멘트가 나타나요. 코멘트가 나타납니다. 왜 코멘트를 하지요? 읽는 독자의 필요 때문이죠. 너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읽어야 된다. 그냥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구약과 연결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저희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요.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9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인용한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다윗 개인의 강구처럼 보여지다가 그 다음에 6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 메시아적인 시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시편 69편은 70편, 71편 이 세 개를 포함해서 이 메시아로서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지속되게 될 것을, 논의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게 될 것을 71편 9절, 17절, 18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72편이 2권의 마지막이죠. 근데 72편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72편을 보세요. 71편을 보시면 하느님에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는 강구로 시작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72편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 그의 이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 시편으로 부르죠. 그죠? 주의 이름이 하면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문맥을 가만 살펴보면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 안에, 그런 메시아의 치열한 고뇌와 싸움의 과정 안에 69편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제 아들이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는 방식이 얼마나 사실은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긋나게 그냥 우리 식으로 하나의 스토리 이해로 읽어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의 4명의 저자가 이 시편 69편을 각각 다른 구절을 다 인용했습니다. 이상하죠? 시편 69편을 왜 그렇게, 다른 시편도 많은데 왜 굳이 시편 69편만 네 번 다른 구절을 각각 인용했는가? 하나는 오늘 본문이죠. 그죠? 요한이 예수의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가롯 유다의 비극을 말할 때 사도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 26절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을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11장 9절부터 11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불신앙의 죄 가운데 그들의 판단이 무디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 그 신약의 저자들이 이상하게 이 69편의 내용을 네 번씩이나 인용했다 그 말이죠. 왜 그랬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것은 시편 69편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72편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전될 것인데, 이런 진전의 과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고통과 어림을 겪어야 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약 기자가 시편 69편을 네 번씩이나 각각 다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뭐 너무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편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그냥 69편 9절만 딱 따와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시편에 어떤 흐름이 있었기에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이해했기에 그 내용을 기억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 제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시편 69편을 기억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시편 69편을 끼워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였으나 연안을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은 어디죠? 가버나움은 해변가잖아요. 해변가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행하실 때 누구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제자가 함께 올라가는데 누가 언급되지 않고 있죠? 어머니와 형제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시편 69편 8절을 보세요. 69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지금 자기의 형제, 어머니의 자녀, 누구의 핵심은? 형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형제들이 예수님, 뭐 예수님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예수라고 말했는지 유대로 올라가가지고 좀 메시아의 정체성을 좀 마음껏 좀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그 초자연적인 이적사회를 좀 드러내가지고 좀 사람들도 영광을 좀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7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69편 8절과 9절의 문맥과 지금 이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잖아. 그죠? 아무도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형제들까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여서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제 아들이 그것을 기록했고 기억했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아서 성경 독자인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고 죄 사면을 경험하고 재상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에게 신령한 복을 받는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가 그저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된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이 타는 이 열망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깽판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신성모독인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화가 돋구쳐가지고 그냥 판을 그냥 뒤집어엎어버리는 이런 식의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제 아들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았다고 하면 요한은 어떤 의도를 염두에 두고 제 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왜 마지막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선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에 상키운 바 되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굽히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이해할 때 구약 성경과 무관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역사의 주체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신실한 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죄를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진정한 성전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다치면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죄책감을 상쇄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심이 무뎌지는 방식, 다른 하나는 양심을 날카롭게 해서 금욕과 고행의 방식으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두 가지 방식밖에 없고 이 세상의 종교는 이런 인간성의 발로의 표현으로서 종교 행위를 사람들에게 하라 그래요. 그 설득력이 있거든요.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심각한 죄를 지으셨으니 당신은 주기도만 100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셔야 됩니다. 뭐 이래야 양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죄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경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받아 누렸던 모든 은혜의 핵심이다.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 그분 안에서만 참된 죄사면을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종교적 규례와 속박으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욕심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고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적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인간의 우둔함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지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정말로 그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인생 당진하지 않도록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늘 상고하고 본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방식을 따라 그 말씀을 이해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죄사면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겉핥기로 말씀을 읽어나가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읽어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참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